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ah,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적은 없고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회정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현안 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적어도 심장 관련된 건강 이상은 없다며 만약 그 정도라면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북한 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4주에서 5주 정도는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예년 같은 기간 평균 횟수인 50회와 비교해 66%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코로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동향과 관련해 영변 핵과학연구소 단지 내 50메가와트 원자로가 2018년 말 가동 중단 이후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중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계질이 뉴욕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최근 몇 주간 뉴욕시 롱아일랜드 펜 어린이 병원에서 코로나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 약 25명이 입원했고 이 중 11명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계질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달 말 미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혀가 빨개지는 증상부터 관상동맥이 확장된 증상을 보였고 최근 이틀 동안 4세부터 12세 사이 어린이 5명이 비슷한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설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적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며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의 이런 답변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편 추위 텐카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언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기 위해 사실을 무시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367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20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25만 7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직 미군 2명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가 알아낼 것이다. 우리는 방금 그 소식을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국영TV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이 카리브해 해안선으로 진투해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미국과 안무를 꾸민 13명의 테러범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미국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협정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요일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북한과 다시 마주앉기를 희망한다고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재 완화 등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을 양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 근처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으며 북한과 다시 마주앉기를 희망한다고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좀 더 유연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As far as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we remain open to diplomacy, regardless of whatever conclusions Pyongyang has drawn.
네퍼 부차관보는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결론을 내렸든지 간에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우리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해 있고 북한과 다시 한번 마주앉을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이후 처음 나온 것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 자맹 당시 미국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정보 공유 협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most recent curiosity involving the disappearance of Kim Jong-un. I mean, definitely.
김정은의 실종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호기심은 한국과 일본과의 많은 긴밀한 정보 공유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동맹이 중요하고 우호관계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동맹으로부터 엄청나게 혜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 어떤 사안이 생기면 미국이 가장 먼저 대화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화염과 분노 국면이었던 2017년을 포함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협력은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등 모든 선에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보다 더 잘 공조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가 일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이 더 많은 유연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이 최근 얘기를 나눴고 협상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ways saying we don't want to negotiate this in public and you know suffice to say that I think we believe our side has been very flexible up until
미국은 항상 분담금 문제를 공개리에 협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퍼 부창한보는 이어 우리 쪽은 지금까지 유연했다고 생각하며 한국 쪽이 유연성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특정 액수를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아직 추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무 복귀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재등장한 김정은 정권과 추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기회창이 열려있는데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보호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완화 등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DNI로 지명된 존 래클리프 공화당 하원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래클리프 의원은 5일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으로서 보았던 것과 브리핑에 근거해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주요 양보를 얻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래클리프 진행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험은 이전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been. I understand and I appreciate the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적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환영한다며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에 일부 양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 정권의 계속된 핵무기 보유와 운반 시스템 추구는 여전히 깊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래클리프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감안할 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ut I can't address whether or not we've made progress with respect to that or not. You know, given the class
자신이 모르고 말할 수 없는 또 자신이 알 수 없는 외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북한과 같은 주요 타겟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국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도전 과제는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자신이 정보위 소속으로서 외부로부터 받은 이상은 미 정보당국은 매우 훌륭한 컬렉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다른 관점을 갖거나 살펴봐야 할 더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 등 전 세계 위협 평가에 대한 정보당국과 백악관 사이 이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래클리프 지명자는 자신이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대로의 진실을 전할 것이라며 이는 누군가 혹은 누군가 정보당국이 반영하길 원하는 것에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또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 신문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성격 때문에 취임 24시간 안에 전쟁을 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봐라 어디 전쟁이 났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전쟁을 했을 것이며 지금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만약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if I wasn't elected, you would right now be at war with North Korea. Okay? I'll tell you for your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업적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2001년 9.11 이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해외에 파견한 미군 숫자를 줄였다고 강조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는 8,000명, 이라크에서는 4,000명, 시리아에서는 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필요할 때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동으로 들어가는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 가운데 하나에서 8조 달러나 지출했고 양측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경찰관처럼 싸웠고 교통경찰 같았으며 이기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며 이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어떤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들보다 큰 시설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5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근처 실리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날 자체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지난 3월 21일까지 촬영된 총 16장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당 시설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총 44만 2천 평방미터의 대지에 건설된 이 시설은 대형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건물 3개동과 대규모 지하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9에서 10미터 폭의 내부 도로망과 덮개가 갖춰진 열차 정거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이 시작된 2017년 당시 건물 3개동에 측면벽만 세워진 채 지붕이 없던 외장이 완성된 점이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버뮤데스 CSIS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올해 안에 이 시설의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is year they're being internally completed. So when you're developing
큰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벽과 지붕 그리고 창문을 설치한 뒤 내부를 공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어 건물 바깥의 트레일러 등 건축용 차량이나 자재보관소 등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도 공사가 거의 끝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설이 지난 10년간 현대화와 확장을 병행해온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설 내 서로 연결된 건물 3개동 가운데 중앙동의 높게 솟은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122m, 폭 43m의 건물 한가운데 폭 30m로 높게 솟은 이 부분은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화성 14 혹은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미사일과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훈련을 하거나 사격 모의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2019년 촬영된 서해 위성 발사장과 동해 위성 발사시설의 크기를 실리에 건설 중인 건물 1개동 및 나머지 2개동과 비교했을 때 실리의 시설이 규모 면에서 더 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건물들이 대규모 지하시설과 연결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하시설의 크기는 길이 750m에 폭 40m, 진입로 폭은 30m 정도로 이는 알려진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들과 이동식 발사대 등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넓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북창리 공군기지의 지하시설 안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화성 12형 ICBM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시설이 기차역과 선로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탄도미사일 개발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시설 중간을 관통하는 철로에 연결되는 지선선로가 건설 중이며 시설 내 정거장은 길이 180m, 폭 33m로 큰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설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태성기계공장, 만경대 전자공장 등 인근의 탄도미사일 부품 공장으로부터 열차를 통해 운반된 물품들을 조립하는 탄도미사일 조립시설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5월 핵심 관심사는 미북 대화 재개 여부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 촉구 성명을 통해 미북 외교 재개를 도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 SCR은 5월 전망보고서 북한 편에서 미북 대화 재개 여부와 대북 제재 이행이 이달의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과 4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외교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남북 대화 역시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 유지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한반도 안정과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이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하나의 고려 사안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발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앞선 보고서의 내용, 즉 불법 환적 등을 통한 북한의 석유 수입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거나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재가 인도주의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보리가 일시적 혹은 제한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이사국 내 대립 상태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한 최대 압박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앞서 픽스틴 드 비스 오브 유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지난 2월 안보리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Some members of the view that sanctions should be maybe not lifted, but you know a little bit.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제출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이에 대한 안보리의 일치된 목소리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향후 안보리 내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공동 성명 발표는 안보리 내에서 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몫이었는데 이는 북한과의 외교 관여 노력을 고려한 미국의 의도적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대화가 닫히거나 북한이 지속해서 도발을 자행할 경우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며 건강상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고 공개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한때 위일 공개돼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심장시술 또는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내 일부 언론에선 김 위원장이 재등장한 사진에서 오른쪽 손목 안쪽에 검은색 점 자국이 있다며 심혈관 시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적어도 심장 관련된 건강 이상은 없다며 만약 그 정도라면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북한 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4주에서 5주 정도는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예년 같은 기간 평균 횟수인 50회와 비교해 66%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군 전력과 당정 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첫 현지 지도를 했던 순천 인비료 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자력갱생에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대 현안인 코로나 방역과 물가 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했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확진 진단 장비와 시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부터 국경 봉쇄와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한다며 조미료와 설탕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 3천만 달러고 3월 한 달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마당 개장률도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평양에선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수입 식료품 가격 일시 급등 등에 따른 물가 불안 심리로 평양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가 몰리고 줄서기 현상까지 발생했으며 북한 내각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식료품 긴급 수입 매점 매석 단속 등 다양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서 물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대외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로 환원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비하고 유럽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의 환원 조치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전원 회의에서 경제체제와 질서 정돈을 강조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백화점과 장마당 내 상거래와 대외 금융거래 시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동향과 관련해선 포착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이고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국제 위협 순위에 일시적 변화가 생겼다며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발병지인 중국과 최대 피해국인 미국이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화재에 비유하며 중국은 불이 난 것을 숨기려 했고 불을 끄려 했지만 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했으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미중 간 대립이 꽉 막힌 미북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VOA에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명백히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long believed and continue to believe that We can make progress with North Korea, but we must be on the same page as China. We are clearly not.
힐 전 차관보는 적어도 11월 대선 때까지는 미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중국 역시 전 세계에 확산된 반중국 정서 단속에 나서야 하는 만큼 북한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need to prevent a worldwide anti-China feeling, and there is a lot of that out there, and not helped by Trump. But I think the Chinese would rather.
루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타이완을 비롯한 남중국해, 사드 배치, 동아시아 내 미군 주둔 등 여러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보인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또 다른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중국 대리기가 포함된 만큼 앞으로 몇 달간 양국 사이는 더 악화할 것이 확실해 보이며 미중 모두 북한 문제를 포함한 협력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부과에 계속 반기를 들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지금처럼 어중간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긴밀한 협력의 시대는 끝난 것일 수 있으며 북한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 분명한 승자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위협 지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에 따른 북한의 선택 옵션이 늘면 비핵화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will demonstrate the broader range of threats that face nations these days, right? We're focused on this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새로운 바이러스가 국제 위협의 범위를 북핵에서 더욱 넓혔고 국가 안보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 절대적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be transparent. They need to be pursuing similar policies towards similar ends. Which is more of a coordination issue than a
이를 위해 중국은 전염병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목표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중국을 한데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미국과 대북셈법이 다른 중국과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은 언제나 협력을 꺼려하는 파트너라며 그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항상 북한의 불안정성, 미국의 전략적 이익, 북한의 난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을 악용해 정보전과 동맹의 위협이 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방역 제품을 공급하면서 책임을 넘기려 하고 무력 시위를 통해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5일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들은 위태로운 시기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the meantime, our strategic competitors are attempting to exploit this crisis to their benefit at the expense of others.
에스퍼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중국 공산당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비판을 돌리기 위해 정보 공작을 늘리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인민해방군이 지속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함정을 위협하고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가 하면 석유와 가스 시추 활동을 하는 영내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투명하지 않았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현재 겪고 있는 모습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초기 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훈 인상을 주기 위해 방역품과 지원금을 통해 상황을 윤색하고 있지만 그들이 보급하고 있는 방역품의 질에 하자가 많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중국이 은밀하게 군사력 강화를 병행하고 있고 강요와 강압을 혼용하며 국제적 담론을 조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위상을 윤색시키려는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주 해군 함정 두 척을 남중국해에 파견한 건 모든 나라들의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보낸 명백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미국민과 동맹들에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인위적으로 만든 산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증거를 토대로 볼 때 자연 발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중국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유출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의도적이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독일 정부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체 시티 호스텔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구청 등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을 해오던 시티 호스텔이 문을 닫아낸 이메일에서 해당 업체가 베를린 행정당국의 폐쇄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3일 폐쇄가 영구적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최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이 업체 관계자는 향후 영업 일정을 묻는 VOA 질문에 이메일을 통해 5월 초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그동안 북한 외화벌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으며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해외 은닉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시티 호스텔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만약 시티 호스텔이 독일 외교부의 이번 발표대로 폐쇄돼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불법 영업 논란은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서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티호스텔은 결의가 채택되기 9년 전인 2007년부터 북한 대사관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이어갔는데 2016년 당시 임대차 계약은 월 3만 8천 유로 약 4만 2천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북한은 2018년 2월 결국 해당 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지만 시티호스텔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올해 1월 베를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영업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베를린시 마테구청이 2주 안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티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터키 업체 EGI는 영업 폐쇄를 밝힌 독일 외교부의 설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사회가 최근 북한과 거래한 금수 품목의 규모가 8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일부 나라들은 안보리와 다른 해석을 내리거나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서 생긴 일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약 1년 5개월간 북한과 금수품 거래 기록을 남긴 총 25개 나라와 물품의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나라가 이 기간 북한과 거래한 물품의 총액은 약 7,900만 달러였으며 거래한 물품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즉 HS코드 72와 73, 74, 84, 85 항목 등으로 구분되는 대북 거래 금지 품목들이었습니다. HS코드 72와 73에는 각각 철강과 철강 관련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84는 기계류, 85는 전자기기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처음으로 금수품과 관련된 HS코드를 명시하며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금수품 거래가 가장 많은 나라를 중국으로 꼽았습니다. 북한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금수품 거래 규모는 전체의 약 65%에 달하는 5,2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는 HS코드 72와 73에 해당하는 철강 관련 제품에서 이뤄졌으며 기계류나 차량 등에서도 수십만 달러의 기록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독일과 인도, 가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도 북한과 HS코드 72와 73에 해당하는 철강 관련 제품을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최대 수백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안보리가 구체적인 HS코드를 결의에 명시했고 이들 나라들이 해당 HS코드에서 수출입 기록을 남긴 만큼 해당국들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를 금수품 거래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철강 관련 제품 등이 포함된 HS코드 72와 73에 대해선 2397호에 앞서 채택된 결의 2371호가 철과 철광석 등 구체적인 광물을 특정해 금수품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철과 철광석 혹은 관련 제품은 HS코드 72와 73에 포함되는 여러 품목의 일부일 뿐 나머지 다른 품목들은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밖에 대북 수입이 금지된 섬유 제품이나 기계류 등에 대해선 실수 혹은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전에 거래했던 품목들이 뒤늦게 기록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품목들은 비정부 기구 등이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고 전문가 패널 측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나라들은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서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철과 철광석, 그리고 섬유, 전자기기 등 총 79만 8천 달러어치를 북한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거래가 무역 업무에서 한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코드인 KR 대신 북한용 코드 KP를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등도 같은 실수로 한국 대신 북한으로 수출입이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나라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러시아와 세네갈, 케냐, 인도, 코스타리카 등 15개 나라는 전후 사정을 묻는 전문가 패널의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 위반 논란과 별도로 이번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제 무역 수치에 대한 정확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A big problem with this is the levels of trade are so tiny, so small. We're talking abou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usually. In a world where trade is usually
수십억 달러의 거래 기록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의 무역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의 실수가 북한의 무역 관련 수치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이번 기록이 공식 무역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밀 무역 등을 통한 제재 위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legal. I mean, these are confessed items, right? So they're not. I guess.
브라운 교수는 각 나라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기록했다는 건 합법적으로 인식했거나 자백을 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설령 제재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위기가 인권 탄압의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텐진 도지위원은 5일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이미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위원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2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다시 공개 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You know, this uncertainty situations in North Korea, if not carefully checked, this may be a misuse to prosecute.
북한 내 불확실한 상황이 면밀하게 견제되지 않을 경우 종교나 신앙 측면에서 주민들을 박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지위원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종교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탄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위기를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의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지위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일 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보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도지위원은 북한 정권이 사람들의 삶과 자유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나 신앙을 따를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년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왔고 미 국무부도 이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에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위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인권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especially security concerns, we should always talk about
미국이 북한과 안보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한다는 겁니다. 도지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 인권 특사를 하루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Really prioritizes religious freedom issues, which is the fundamental among human rights.
도지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의 맨 앞에 있는 종교 자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따라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의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시 센터에서 일하는 탈북 청년이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식이 늘었지만 변화를 꿈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용기와 같아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4일 자신이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부시 센터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에 대해 생각하거나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을 때 비로소 주목하게 된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독재 정권 아래서는 모든 인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자유 없이 사는 삶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알던 자유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 차이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탈북한 뒤 아파트에서 지내던 시절 자유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될 위기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아파트 밖을 나가지 않았다며 창문 밖으로 보이던 또래 친구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고 더욱 자유를 갈망한 시기였다고 김 씨는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자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빈곤의 책임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다며 야사로 아버지를 잃고 가족이 흩어져 12살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내몰린 자신의 이야기는 북한 내 수많은 꽃제비들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점차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부유한 한국보다 위태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식만으로는 개인이 행동하거나 혁명을 시작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굶주림 속에서는 사회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나 자유가 부족한 이유를 고민할 여력이 없었고 끼니 해결이 우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서로를 배려하는 능력은 인간이 번창하고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내 인권이 보호될 때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김 씨는 12살에 고아가 돼 집 없이 떠돌다 2006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3년 전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한 뒤 미국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바드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2015년에는 헤어진 어머니와 누나를 찾고 싶어 같은 하늘 아래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현재 부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입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가운데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은 일자리도 끊기고 정부 지원도 제한돼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지 민간단체가 이들에게 식품을 전달하고 컴퓨터 화상으로 영어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앤드루 씨는 매주 일요일 오후 탈북민 엘리엇 씨를 컴퓨터 화상으로 만나 영어를 가르칩니다. 전에는 직접 만나 박물관과 축구장 등 여러 곳에 다니며 영어 수업을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모두 자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앤드루 씨입니다.
We've actually changed the way we organize our meetings as well. So it's not simply us catching up on our lives and basing it around a broad topic, but we actually do a little bit of preparation.
코로나 사태 이후 영어 수업 진행 방식을 바꾸었다는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직장과 사회생활과 관련해 서로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았지만 이제는 단조로워진 삶 속에서 영화나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만난 뒤 소감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엘리어 씨는 앤드루 선생님으로부터 생활 영어를 익히고 영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은 만큼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도 영어는 꼭 잘 배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든지 이제 영어는 굉장히 제 2의 외국어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영어 잘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예.
두 사람은 런던의 탈북민 지원단체 커넥트 북한을 통해 처음 만나 3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커넥트 북한의 대표 마이클 글랜드닝 씨는 탈북민들을 영국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영어 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탈북민 여성은 마사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의사를 비롯해 3명의 자원봉사 영어교사들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커넥트 북한은 영어교육 외에도 정부 복지 신청, 집 대여, 전기, 가스 관리 등 탈북민들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글랜드닝 대표는 현재 코로나 봉쇄로 경제활동이 마비된 가운데 특히 신분 문제가 불안정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ignificant amounts of the community do not have visas, so you know, when they're out of employment.
영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비자가 없어서 실직할 경우 식량과 주거 등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에 따라 런던시의 시티 브릿지 트러스트로부터 4천 파운드, 미화 5천 달러를 지원받아 탈북민들에게 한인 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커넥트 북한의 박지현 간사입니다.
각자가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거기 가서 쌀이나 라면 같은 거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기 전에 먼저 탈북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지원을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어봤더니 탈북자분들이 쌀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른 건 이제 뭐 다르게 해결하면 되니까.
우선 지원 대상은 영국 체류 비자가 없는 이들과 홀부모 가정, 노인들입니다. 손녀와 살고 있는 70대 탈북민 김금옥 씨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쌀도 줬고 라면도 줬고 했으니까 진짜 그게 너무 큰 도움이에요, 솔직히. 아, 나도 이제 누구마 세상에서 나한테 그래도 배려도 있고 누군가 나한테 관심도 돌려주고 아, 뭔가 나한테 이게 온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함이죠.
박지현 씨는 4월 중순에는 개인적으로 마흔 가정에 쌀과 라면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탈북민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영국은 이제 국가에서 80% 월급을 이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탈북민들 중은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식당이나 또 클리닝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록다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올스톱 돼버렸어요.
커넥트 북한의 글렌 드닝 대표는 탈북민 대부분이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직들로 코로나 봉쇄가 일부 해제돼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개월간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4년 5월 6일 역사상 최초로 1마일 달리기에서 마의 4분벽이 깨졌습니다. 육상 1마일 경기에서 인간 육체의 한계라던 마의 4분 장벽이 깨진 것입니다.
And here he comes. Bannister goes streaking forward with about 250 yards to the tape. Just look at his...
마의 4분 장벽을 깬 주인공은 영국의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3분 59초 4였습니다. 25살의 로저 베니스터가 기록을 낸 뒤 한 달 만에 10명이 4분 이내 기록을 달성했고 1년 뒤엔 37명, 2년 뒤에는 300여 명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베니스터가 깬 것은 전 세계 육상 선수의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9년 전인 1954년 스웨덴 선수가 세운 4분 1초 4의 기록을 2초 앞당긴 것입니다. 세계 육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되는 로저 베니스터는 2018년 88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1994년 5월 6일 세계에서 해저 구간이 가장 긴 해저 터널이 개통됩니다. 31마일 가운데 23마일이 해저 구간으로 이뤄진 채널 터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터널로 채널 터널, 채널과 터널을 합성해 터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88년 공사를 시작해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13,000여 명이 동원된 이 공사에 10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으며 8명이 영국인, 2명이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영국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인 도보 해협의 지하를 통해 영국의 포크스턴과 프랑스의 칼레를 연결하며 총 3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터널은 1869년 해저터널위원회가 발족해 1878년 굴착을 시작했지만 중지됐고 그 후 100년이 지난 1986년 5월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업 인가를 받아 착공했습니다. 1990년 터널을 관통했고 1994년 완공하게 됐습니다. 채널 터널은 유럽 통합의 상징물로 세계 토목사의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고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